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20대 젊은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여자 골프계에 한 미국의 중년 선수가 우승컵을 안아서 화제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열린 에비앙 레뱅에서 끝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9년 만에 40대 우승자가 탄생한 것인데요. 이 극적인 역전 우승을 달성한 앤젤라 스탠퍼드 선수, 올해 나이가 41살입니다. LPGA 투어에 2001년에 데뷔했고 18년째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76번이나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 그야말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스탠퍼드 선수는 이 18홀 라운드를 다 도는 동안 우승 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10분 전이 돼서야 선두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18번 홀에서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이 경기를 마친 스탠퍼드 선수, 은퇴하기 전까지 메이저 우승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싶었다고 신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다는 그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믿기 어려운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은 그의 승리 소식에 기뻐하는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병을 잘 이겨내기를 희망했습니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요, 어머니의 암이 악화됐다는 소식은 이날 16번 홀 더블 보기보다 더 큰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이날 스탠퍼드는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어머니의 완쾌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거둔 역전승이 기적 같았는데요. 이 선수의 어머니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오기를 미국인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제이슨 무라지가 부릅니다. I won't give up.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리화나 건강 음료. 세계 최대 탄산음료 제조업체 코카콜라는 최근 설탕을 뺀 다이어트 음료의 매출에 비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일반 콜라의 매출 증가가 이뤄지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 경제 매체와 주요 언론들은 코카콜라가 마리화나 제조업체인 오로라 캐너비스와 마리화나 주입 음료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산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합법적으로 판매된 마리화나 규모는 10억 달러, 그런데 2016년엔 40억 달러, 그리고 또다시 1년 만에 90억 달러로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인들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점에 착안, 코카콜라는 오로라 캐너비스와 염증, 통증, 경련 등에 작용하는 일종의 건강 음료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코카콜라와 오로라 캐너비스는 그러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음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코카콜라와 오로라 캐너비스의 협업은 메이저 음료 시장에서 최초로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통령의 경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다수 미국인들,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오후 2시 28분 대통령으로 문자를 받게 된다라고 지난 17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를 의사 전달의 창구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비상사태 경보입니다. 대통령의 경보, Presidential Alert라는 제목의 이 메시지는 천재지변이나 테러 같은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전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는 목적에서 고안됐는데요. FEMA가 2006년부터 가동한 전국 무선 위기 경보 시스템은 세 종류의 문자를 휴대폰 이용자에게 보냅니다. 악천후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 실종 아동 발생을 알리는 앰버 경보가 있는데요. 대통령 차원에서 문자가 나간 경우는 전국 무선위기경보 시행 후 한 번도 없어서 이날 전국적으로 시험 발송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번 경보의 내용은 이것은 시험이다,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FEMA는 2분 뒤인 오후 2시 20분부터는 라디오, TV 방송국을 통한 위기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한다고 같은 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티모바일 등 미국의 4개 메이저를 포함해서 100여 곳 이상의 통신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입자는 대통령의 경보 수신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한반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한이 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이 비핵화 문제를 공식 의제에 포함시켜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잖아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지금 비핵화 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한 안소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브루스베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동맹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If indeed the war is over, many will question whether or not
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해구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동맹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미한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요.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그리고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해구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의 보장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또 로켓 14,000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 40km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지 종전선언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특사단 방북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레프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속내는 다르다면서 특히 이 주장이 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데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미국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종전선언이 남북이 양자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네네.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이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죠?
네. 지난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네.
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에서부터 평화협정까지 어떤 단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밝힌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 위원장도 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때 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또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약 200여 명의 수행원이 동행했다고 하죠.
네, 많이 갔죠.
네, 여기에는 한국의 대기업 대표들도 포함됐습니다.
네.
기업인들의 평양 방문과 관련돼서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백성원 기자의 보도 바로 두 번째로 많이 본 소식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는데요.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번 평양 정상회담,
네.
이걸 똑같이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수행했던 수행원 규모가 200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네, 관련된 소식이 바로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요, 공식 수행원은 14명이고 또 특별 수행원은 52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200여 명이 평양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공식 수행원은요,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원철 경제보좌관,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들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됐습니다. 특별 수행원은 정치계를 비롯해서 경제인, 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이렇게 기업 대표들 17명이 대거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축구 감독 차범근 씨와 작곡가 김영석 씨, 가수 지코, 에일리, 또 알리 등도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인이 포함된 게 남북 경제 교류 또 스포츠하고 대중문화 분야 인사가 포함된 게 남북 간 문화 교류를 염두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남북 간의 여러 경제 협력 사업은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언론들은 이번에 경제인들이 포함된 건 지금 당장보다는 그 앞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어떤 잠재적인 대북 경협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또 북한에게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한다면 여러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그 방북한 한국의 큰 대기업들이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런 네.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는요. 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올해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이 올해 동해, 서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당초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막상 합의 내용에는 상당 부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 이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재 위반 아니냐 이런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단 남측 구간에서 먼저 연결 공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대북 제재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단계적으로 북한 측에 공사를 하는 어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국 언론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올해라면은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이 경의선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물이 오간 적이 있죠.
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이제 남북이 연결이 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하고 8년에는 문산하고 개성 구간에 화물 열차가 운행됐습니다.
네.
물론 일종의 어떤 시범 운행 뭐 이런 식의 형식으로 운행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북측 구간이 뭐 현대화되지 않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두 차례 분과회담을 통해서 공동 연구 조사단을 구성을 했고요. 또 연결 구간 공동 점검을 했고 또 북측 구간 공동 조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현안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마중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또 두 정상이 평양 시내에서 같은 차를 타고 또 한동안 카퍼레이드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에서 한국 지도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 북한 군중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한 부분. 이것도 상당히, 물론 당연히 처음이고요. 많은
네.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한 대목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네. 확인했습니다.
자, 또 마지막 날에는 백두산까지 같이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두산 일정은 김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상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걷진 않았네요.
네, 아주 조금 걷기는 했는데요. 상당 부분 차로 이동하고 그 네. 이후에는 케이블카를 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그 제주도 한라산 물과 백두산 천진물을 이렇게 같이 합치는 합수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병에다 플라스틱 병에 한라산 물을 가득 부어와서 한 반 정도는 백두산은 그 천지에다가 붓고 또 천지 물을 또 나머지에 채워갔다고 합니다.
통일의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이날 같이 등반했던 한국 수행원에 포함된 가수 알리가 이날 즉석에서 남북 정상들 그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진도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한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시 한 대목 들어볼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란데
남북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중진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바로 이종훈 기자가 취재한 많이 본 뉴스 네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것은 북한에 혼합된 메시지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린 데 대해서 매우 화가 난다. 이것이 북한에 혼합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유엔이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하루 전날이죠. 17일에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에요. 이 북한의 새로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 탱크, 탄도미사일을 판매했고 이런 일들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만든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함지아 기자의 보도인데요. 바로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에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무기를 판매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에 그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자체 입수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북한산 탱크, 또 로켓 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팔았고요.
네.
또 수단에는 북한의 대전차 체계에 대한 거래를 주선했다,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의 군수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제재 품목을 계속 거래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이 수억 달러치의 북한산 철광, 강철, 섬유, 식품류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섬유는 2017년 10월에서 12월 사이 1억 달러치가 중국에 수출됐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9,500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라고 이 보고서에는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200개의 북중 합작 기업이 적발됐고요. 불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옮겨진 사례도 보고서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네.
앞서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이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된 채 제출돼 현재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보고서가 러시아의 입김으로 수정됐다면서 독립적이어야 할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위험한 선례와 오점을 남겼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죠.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핵화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분석 전해드렸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기업인들이 포함됐다라는 소식, 또 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알아봤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우려를 표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트위터 내용 전해드렸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죠.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들어보시죠.
path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will be.
노래 들어보셨고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미국 사회에 소개해온 한인 교수가 한국에서 북한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어 화제입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부터 한국 전라도 광주에서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열리며 시기적절한 주제를 정해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열리는 2018 광주 비엔날레는 43개 나라에서 16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로 11명의 전시 기획자와 그룹들에 의해 대주제와 연관된 7개 주제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7개 주제전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북한 평양의 작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로만 구성된 전시회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내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교수가 기획한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시회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9차례 평양을 방문해 북한 화가들과 접촉하며 조선화 연구에 몰두해온 문범강 교수. 문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선화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강연하고 올해 초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를 출간한 북한 조선화 전문가입니다. 문 교수는 VOA에 광주 비엔날레의 11명의 큐레이터, 즉 전시 기획자 중 한 명으로 초대받아 수락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제가 느낀 북한 미술, 특히 조선화의 우수성을 전시를 통해서 알리고자 함이었고요.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전시가 이때껏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조선화 전시를 하게 됐고,
문 교수가 선정한 작품 22점은 중국 베이징 내 개인 소장품 15점과 한국 내 컬렉션 3점, 그리고 문 교수가 모아 워싱턴 내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작품 4점입니다. 작품 대부분이 평양 만수대 창작사에서 나왔고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내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던 작품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그 특징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그 핵심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선보이기 위해서 개별 개성화가 된 산수와 그리고 또 동물화, 북한에서는 그 맥이 끊어졌다고 여기고 있던 문인화, 이렇게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북한의 그림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화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는 파격적입니다. 자력갱생, 청년 돌격대, 출강 등 넓이가 4에서 5미터인 6점의 집체화를 제외하면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그림들이 놓인 공간에서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휴대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을 담은 북한 최창호 작가의 국제전람회장, 그리고 소녀들이 일렬로 쪼그리고 앉아 따사로운 햇살 아래 천진한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한 최유송 작가의 쉴참회 등 12점. 그리고 문 교수가 워싱턴에서 가져간 4점의 문인화는 북한의 산수화 동물 등을 화폭에 담은 수묵화입니다. 문범강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다양한 미술이 창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한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표방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도 그 속에서 작가 나름대로의 다양한 표현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물의, 특히나 인물의 어떤 내면적인 그 감정의 심리적인 묘사를 정말로 조선화로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수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문 교수는 북한 그림을 체제 선전화라고 비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많고 작품성도 매우 뛰어나다며 이번 전시는 한국 사회에 북한의 미술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 교수의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조성된 남북 화훼 분위기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배경으로 남북한 문화체육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리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산수화로 국한됐던 전시회의 틀을 벗어나 조선화의 다양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시회로서는 처음인 점도 주목됩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전시가 특히나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이유는 역시 그런 그 우리의 그 대치되어 있는 예민한 문제인 그 이념 때문에 이런 전시를 이제 기획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를 맞아서 그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의 그 북한 조선화전이 정치적인 교류를 벗어난 그 문화 민간적인 교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문 교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의 전시인 만큼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문 교수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 21세기에 와서 북한 미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체제를 찬양하고 그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그것은 미술이고 그 체제 속에서 나온 그러한 미술인데 그것은 이미 미술사에서 세계 미술사에서 한 흐름으로서 이렇게 폭이 잡혀 있는 미술 그런 사조예요.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이. 다만 그것이 21세기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문 교수는 미술 연구가로서 이런 점들을 숨기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드러내놓고 비판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한 우려가 정부와 정치계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어떠한 그 금전이나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역시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만약에 이 작품은 직접 북한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그림이 만세 평양 창작사에서 왔다 손치더라도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빌려줬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다시 간다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 어떤 그 제재에 걸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대여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림을 사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대여 형식으로 참여한 작품인 만큼 제재에 걸릴 것이 없고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철저히 개인 소장품으로 골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인 만큼 미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미술교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61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과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연방은 반드시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한단 말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6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어떤 주도 연방을 탈퇴할 권리가 없고요. 연방을 지키기 위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할 거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연방에서 분리되기 전보다 분리된 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새 행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전은 저 이 링컨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결코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합중국 국민으로서 사랑의 유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취임 연설을 마친 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책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저의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법원장이 낭독하는 대통령 선서를 따라서 낭독한 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 합중국의 새 대통령으로 탄생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신임 대통령에게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임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썸터 요새 문제였습니다.
썸터 요새는 남부에서 연방에 가장 먼저 탈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요새였습니다. 섬터 요새는 남부 포병대에 포위돼 있는 상태였고 요새 내에 있는 연방군은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나 보급품을 보낸다면 그건 곧 전쟁 행위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제임스 부캐넌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시작됐던 섬터 요새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썸터 요새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썸터 요새는 연방 정부군이 남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합중국 요새 가운데 하나였는데 링컨 대통령은 연방을 탈퇴한 주에 있는 연방 재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썸터 요새의 식량을 수송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새는 찰스턴 항의 한 섬에 세워져 있는데 남군의 포병대에 포위돼 있었고 포함들이 항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지원하려면 남부군 함정과 교전을 벌여야 하는데 자칫하면 아직 연방에 남아있는 남부주들을 자극해 남부연합에 가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윈필드 스카트 장군은 링컨 대통령에게 보급품을 섬터 요새로 보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전했습니다.
섬터 요새 주변에 배치된 남부군 방어 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섬터 요새로 들어가려면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전함과 병력을 준비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립니다. 과연 섬터 요새에 고립되어 있는 로버트 앤더슨 소령과 그 병사들이 그때까지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윈필드 스카트 장군의 생각과는 달리 해군부의 구스타부스 팍스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병력과 보급품을 선박으로 찰스타운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어둠을 틈타 항구 입구 바깥에서 조그만 보트를 내려 예인선으로 요새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남부군 함정의 저지를 막기 위해서 전함 몇 척도 출동을 시키고요.
에이브러햄 링컨 행정부 강요들은 지금은 내전을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앤더슨 소령과 병사들을 썸터 요새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구스타부스 팍스 대령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팍스 대령과 친구인 워드레먼을 찰스턴으로 파견했습니다.
섬토 요새 식량을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팍스 대령은 찰스턴에서 주지사 프랜시스 피켄스를 만났습니다.
저는 명령을 하달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상황이 어떤지 파크러 왔습니다. 섬토 요새에 앤더슨 소령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피켄스 주지사는 남부 연합군 배를 이용해 폭스 대령을 섬토 요새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